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7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먼저 교포 유니온 오늘의 뉴스에 특별 후원이 있습니다. DT사이언스, 25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조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사이언스,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2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묵직하면서도 흥미로운 심층 분석을 준비했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쭉 보면요. 그 샌프란시스코 체이스 센터 주차비로 무려 $80를 내는 우리 일상의 상황부터 시작해서요.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군사적 대치. 거기에 미국 이민법원 판사들이 370만 건이나 되는 서류 더미에 깔려서 정부 압박을 받는 이야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글쎄요. 겉보기에는 지구 반대편의 외교 뉴스랑 워싱턴의 딱딱한 사법 뉴스, 그리고 우리 동네의 로컬 뉴스처럼 완전히 다 분리된 이야기들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여러 출처의 보도와 연구 자료들을 파고들다 보니까 아주 섬뜩할 정도로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딱 보였습니다.
아, 그 거대한 갈등의 시스템적인 한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갈등이 폭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임시방편을 동원하고 있고요. 결국 그 시스템의 한계가 우리 일상의 가장 약한 고리를 툭 끊어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복잡한 정보들이 우리 삶에 어떤 진짜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겠습니다.
할 때 카테고리를 나누잖아요. 이건 국제정치니까 내 지갑이랑은 상관없어. 혹은 이건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베이 지역인 우리랑은 무관해. 이런 식으로요.
저도 가끔 그렇게 넘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현대사회의 시스템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아주 미세한 떨림이 당장 내일 우리가 장을 볼 때 우유 가격을 올리고요. 행정부의 작은 정책 변화가 우리 이웃의 삶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국제정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소식인데요.
네, 로이터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회담은 단순히 두 정상이 만나서 관세 몇 퍼센트 올리고 내리는 걸 논의하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좀 더 근본적인 패권 다툼인가요?
그렇죠. 무역 경쟁이나 기술 패권, 그리고 안보 갈등을 조정하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지을 분수령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회담 테이블 정중앙에 놓인 가장 시급한 의제는 다름 아닌 이란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무역회담에 왜 갑자기 중동 국가가 가장 큰 변수로 튀어나온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를 역추적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 위협이라는 게 혹시 에너지 공급망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 특히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진짜 뇌관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뇌관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억제해야 하는데 이란의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이 사실상 중국뿐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니까 그런 거군요. 제 말은 미국이 지금 중국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란을 좀 통제해보려고 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게다가 로이터와 AP통신 보고를 종합해보면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전면적인 평화협정 같은 거창한 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아, 완전히 종전을 선언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당장 총질만 멈추고 보자는 식의 단기 합의 혹은 임시 합의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참 약간 터진 파이프에 급한 대로 공업용 테이프를 막 칭칭 감아서 당장의 물난리를 막으려는 것 같네요. 유가 폭등은 막을 수 있겠지만 파이프 안의 수압은 여전하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그 파이프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특수한 도구를 가진 유일한 공급업체인 셈이고요.
그런데 이란은 여전히 자신들의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되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다급하게 테이프라도 감으려고 안달인 건가요?
그 질문의 답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급소와 미국 내부의 정치적 현실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20%면 어마어마하네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란이 이 해협에서 유조선을 납포하거나 위협하는 순간 국제유가는 말 그대로 폭등합니다.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죠. 해운사들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는 곧바로 전 세계 물류비용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와, 결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나 게스비 그리고 테크 기업들의 운영 비용까지 아주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뜻이네요. 선거와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상이겠네요.
그렇죠. 행정부는 어떻게든 미국 내 휘발유 가격 폭등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해야만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단기 합의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케이프라도 감아서 일단 당장 선거와 국내 여론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거군요.
네, 단기적으로야 군사 충돌을 막겠지만 파이프 안에서 끌어오르는 수압, 즉 이란의 핵 문제나 중동의 구조적 갈등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죠. 폭발 시점만 뒤로 미룬 채 불안한 줄타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행정부가 밖으로는 이렇게 글로벌 분쟁을 아슬아슬하게 속도전으로 관리하려 하는데 시선을 미국 내부의 사법 시스템으로 돌려보면 이 속도전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약간 모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의 속도전 말씀이시군요.
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인민법원 판사들에게 엄청난 처리 속도 향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려 370만 건에 달하는 이민재판 적체를 해소하고 추방 절차를 가속하려는 건데요.
그 서류 동의 숫자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러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재판 처리 건수가 떨어지거나 이민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행정부가 직접 교체하거나 해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판사인데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의 간섭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는다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연방지법원이나 대법원 소속의 판사들은 사법부 소속이라서 헌법에 의해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아, 그럼 이민법원은 소속이 다른 건가요?
네, 이민법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구체적으로는 미 법무부 산하에 소속된 행정기관입니다.
아하, 그래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정책 기조가 이민법원 판사들의 인사와 운영 방향에 아주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법무부가 판사들에게 일종의 할당량을 부여하고 속도전을 강요할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마치 공장 컨베이어 벨트 돌리듯이 막 찍어내면 망명 신청자나 이민자들의 복잡한 사연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절차적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베이지역처럼 이민자 커뮤니티가 경제와 문화의 큰 축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이웃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민감하고 파급력이 큰 문제입니다.
행정부가 원하는 효율과 신속성을 위해서 판사들마저 파리 목숨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시선을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으로 돌려보면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최고 권력기관과 실무기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한쪽에서는 속도를 못 내면 해임되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법원에서는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역대 두 번째 최장기 재직 기록을 세웠습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1991년에 임명되어서 30년 넘게 자리를 지키며 사회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미국의 낙태권이나 총기 규제 같은 굵직한 판결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더 아이러니한 건요. 이런 상황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 법원장이 대법원은 정치기관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공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최고 법원의 수장이 굳이 카메라 앞에서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다고 변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과 정치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닐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발언은 현재 사법부가 처한 깊은 위기감을 방증합니다. 원래 대법관은 종신직이라서 선거 영향을 안 받고 헌법만 바라본다는 취지잖아요.
네, 원래는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내린 판결들은 대중의 눈에 철저히 정치적인 것으로 비추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행정부가 추진할 강력한 이민 정책이나 각종 소송들이 결국은 대법원까지 다 올라갈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로보츠 대법원장은 그 거대한 정치적 폭풍우를 앞두고 대법원의 권위라는 방파제를 다급하게 쌓으려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권과 대법원의 이 대비가 주는 메시지가 섬뜩하네요. 행정부는 하루하루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기관을 압박해서 당장의 숫자와 속도를 뽑아내고요.
반면에 대법원에서는 30년 넘게 특정 이념을 고착화시켜서 사회의 근간을 지배하는 거고요. 이 두 얼굴이 현재 미국 사법 시스템이 굴러가는 실제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 무역 갈등이니 중동 위기니 또 30년 넘게 미국을 지배하는 대법원의 이념 같은 아주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네, 좀 무거운 주제들이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청취자 여러분을 가장 분노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 워싱턴의 정치 싸움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이 아닐 겁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80짜리 주차 요금 고지서일 수 있죠.
아, 샌프란시스코 체이스 센터 주차비 말씀이시군요.
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를 보면 체이스 센터에서 열리는 여자 프로농구팀 골든스테이트 발키리스의 홈 개막전 때문에 미션베이 일대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 당국이 시민들에게 차를 두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간곡히 권장하고 나섰죠.
맞아요. 거리에 주차하려면 시간당 $12를 내야 하고 심지어 인근 사설 주차장은 무려 $80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아니 차를 끌고 나가면 $80라니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이 $80라는 숫자는 단순한 주차요금이 아닙니다. 도시의 일상적인 인프라가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서 한계에 달했을 때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일종의 마찰 비용인 셈이죠.
미션베이 일대가 대대적으로 개발되면서 유동인구는 폭발했는데 대중교통 접근성은 그걸 못 따라간 거군요. 잔영적인 인프라 병목 현상이네요.
행정당국이 대중교통 타세요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퇴근하고 부랴부랴 가족들과 경기를 보러 가야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노선이 불편하면 결국 차를 끌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가 $80라는 건 사실상 인프라 확충 실패의 책임을 시민들의 지갑으로 떼우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거시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임시합의나 이민법원의 속도전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폭발을 지연시키는 방식이었다면요. 로컬 단위에서도 요금 인상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수염만 억누르고 있는 거죠.
와, 진짜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네요. 그런데 주차비 $80는 그냥 하루 기분 나쁘고 판날 수 있는 문제지만요. 이 시스템의 한계가 아주 극단적으로 터져 나왔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내부의 비극적인 사건이죠.
맞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틈새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지역 커뮤니티 내부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의 캐롤턴 한인타운 인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참담한 일이었죠. 불행 중 다행으로 부상자들은 안정적인 상태라고는 합니다만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69세의 승호한이라는 분입니다. 현재 흉기 이용 가중폭행 3건 그리고 사형 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1급 가중살인 2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 이 뉴스가 전해졌을 땐 아시안을 향한 무차별 증오범죄가 아닌가 해서 다들 엄청 걱정하셨잖아요.
네,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쇼핑센터와 아파트 두 곳에서 연이어 벌어진 이 끔찍한 참극의 원인이 바로 지인들 사이의 사업상 금전 갈등으로 밝혀졌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거시적인 평화나 법제도가 일상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무력감이겠죠.
그러니까요. 이영만리 타국에서 서로 의지하며 상권을 일궈온 우리 커뮤니티 내부에서 그것도 60대 후반의 시니어들 사이에서 얽힌 금전 분쟁 하나를 평화적으로 풀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으로 폭발하고 말았잖아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캐롤턴 사건은 단순한 범죄 뉴스를 넘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가진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아주 뼈아프게 드러내거든요.
네, 법적 제도가 존재하는데도 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언어적 장벽이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부족, 혹은 누적된 경제적 절망감이 겹쳤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억울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을 중재해줄 로컬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이 없다면 이런 비극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원장 맡겠다고 주차비를 $80로 올리는 행정의 디테일은 존재하면서도 정작 이웃 간의 치명적인 갈등이 총격으로 번지는 걸 막아낼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부족하다는 게 참 뼈아픈 모순이네요.
네, 시스템의 공백이 일상에서 어떻게 터져나오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본 다양한 출처의 보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막기 위해 강대국들이 이란의 임시 합의라는 테이프를 아슬아슬하게 감으려는 시도,
그리고 370만 권의 서류 더미에 깔린 채 행정부 압박과 대법원의 이념적 고착화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법 시스템,
거기에 1시간 주차에 $80를 내야 하는 도시 인프라의 붕괴 현장과 끝내 총격으로 이어지고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부의 치명적인 금전 갈등까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어떻게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다 결국 폭발하고 마는지 아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의 외교전부터 가장 낮은 곳의 일상까지 본질은 모두 다 했었죠.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권하는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분쟁이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든 아니면 당장 우리 동네 코리아카운에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갈등이든,
우리는 과연 이 갈등들을 진정으로 해결하고 있는 걸까요?
지키면서 위태롭게 관리하고 있을 뿐일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일상을 지탱하는 파이프라인에는 금이 간 곳이 없는지, 새고 있는 물방울은 없는지 한 번쯤 고요히 들여다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근본적인 수리를 외면한 채 임시 테이프만 덧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지 돌아보게 되네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교포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7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